자,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제가 이제 창세기 바로 이제 전 본문을 설교한 지가 이제 꽤 됐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 딱딱딱 연결이 돼야지 이해가 쉬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배경 설명을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임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들 열한 아들이 남았는데 그 중에 베냐민을 뺀 열 아들을 애굽에 가서 이제 곡식을 구해와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열 아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려고 했는데 대뜸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스파이다 이제 이러한 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3일 동안 같이 있다가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이곳에 볼모로 남아있고 나머지가 곡식을 가져가서 굶주림을 면하고 그리고 너희가 말했던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형들을 이제 돌려보낸 겁니다. 이제 풀려난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 1차 곡식을 사고 나중에 나오면 또 2차 곡식을 사기 위해서 또 옵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었다시피 아시겠지만 굉장히 갈등 상황입니다.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그랬습니다. 자, 곡식을 나귀에 싣고 길이 아닌 곳에서 광야나 거친 길, 산악지대 이런 곳에서는 말이나 소보다 나귀가 짐을 운반하기에 훨씬 더 효과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나귀를 지금 가지고 다녔다 이 말은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그 여정길이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 굉장히 환경적으로 거칠고 힘든 길이었다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런 길을 가다가 27절 말씀 보니까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여관. 그리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자루를 열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숙박하는 곳에 가면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또 만약에 말이나 소나 나귀를 타고 왔으면 그런 말이나 소나 나귀도 여물을 줍니다. 그리고 마구간에 뛰어서 쉬도록 해줍니다. 근데 여기는 아주 여관이 작은 여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관에서 이 나귀를 책임져 주지 않고 이 요셉의 형제들이 직접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어귀에 있는지라. 나귀에게 곡식을 주기 위해서 여물을 주기 위해서 자루를 열었더니 그 자루 안에서 돈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봤더니 그 돈이 자기들이 곡식값으로 지불했었던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보니까 28절에 내 돈을 도로 넣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웬 돈일까? 그게 아니라 척 보고 알았어요. 아, 내 돈이었구나 하면서 내 돈을 도로 넣었다 이렇게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형제들이 이 사실을 나누면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혼이 나서 떨며.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떠났다, 그들의 혼이 그들을 떠났다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섭고 두려운 상태를 표현할 때 뭐 혼이 떠났다 이렇게 사용하는 관용구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마음이 녹았다 그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기생나합을 만났을 때 기생나합이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여리고성 주민들의 상태를 표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혼이 나갔다, 마음이 녹았다, 둘 다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이제 혼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런 문제를,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을 보니까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자, 일단은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 돈이 아닌 돈이 지금 내 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돈을 돌려주어야 맞습니다. 자기들이 곡식값으로 이렇게 지불했던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형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돈의 임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돈을 가지고 다시금 돌아가서 돌려주던가 아니면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돈을 훔치지 않는 이상 당신들이 이 돈을 여기에 넣었던 건데 어떤 의도로 돈을 넣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곧장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 돈자루를 발견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묵상을 했을까? 이 상황을 분석하고 그리고 요셉의 행동을 분석하고 요셉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애굽의 총리가 그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했는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들은 예기치 못한 일이 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또 형제 한 명이 그곳에 볼모로 잡혀 있고 이제야 겨우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또 새로운 문제거리, 이 알 수 없는 돈뭉치, 연이어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묵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묵상한 결과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에게 곡식이 있고 고향 땅에는 굶주린 가족들이 있다. 먼저 곡식을 가지고 가족들을 살리는 것이 맞다.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이들이 식모원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금 애굽 땅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돈은 그때 돌려줘도 됩니다. 자기들이 훔친 돈이 아닌 이상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돈을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돈을 지금 돌려주든 나중에 돌려준 돈은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굶주림에 빠진 우리 가족들을 구하는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때가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누가 돈을 왜 넣었는지 모릅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명확한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명확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족들을 살릴 곡식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요셉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았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확한 사실을 붙잡고 그대로 행동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괜히 명확한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어떤 중간에 뜬금없이 발생한 도대체 이 밑도 끝도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막상 자기들이 할 일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손 놓고 문제만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 개인 일이 되었든 교회 일이 되었든 직장 일이 되었든 우리가 삶 가운데 살면 무슨 문제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해요. 명확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저히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발생했는지, 답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지 도저히 막막한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그럴 때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앞에 놓여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그런 분명하고도 명확한 일을 하면, 명확한 일을 하면 그것이 바로 제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형제들은 문제 가운데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원하실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은 그들이 이미 예굽에서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이 잘못했었던 그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3일의 감옥에서 그 성숙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들은 당장 혹시 내가 도적으로 몰리지 않을까 이런 누명을 벗기 위해서 고향 땅에서 굶주리고 있는 그 가족들을 또 내팽개치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저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도적이라는 누명을 벗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바른 결정을 내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문제,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돈꾸러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앞의 문제예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가? 바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왔기 때문이다. 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왔는가? 바로 우리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문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바른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학자들 간에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자루 속에 든 돈에 대해서 혹시 또 도적으로 누명을 쓸까 봐서 잡히기 전에 얼른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해석을 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셉이 이들을 도적으로 누명을 씌울 거였으면 처음부터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감옥에 가뒀을 때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해서 그곳에 가둬놓으면 됩니다. 굳이 풀어줬다가 다시금 네 도둑이구나 해가지고 잡아올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요셉이 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의 모든 관계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요셉이 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노림수가 요셉이 내걸었던 그 조건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앞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절에서 보면 이제 형들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 억울하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무래도 이 형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면서 자기가 형들에게 당했던 그런 억울한 누명, 그 억울함을 형들도 깨닫게 되기를 아마나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형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잘못했구나,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금 요셉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이나 형들이나 그 전보다는 변화된 모습을 서로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하나 내걸고 나서 그들을 보내줍니다. 무엇입니까? 시몬은 여기 남아있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풀어줄 것이다. 어떻게든 이 형들이 시몬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다시금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로 돌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금 만날 수 있는, 다시금 형제들을 만나고 재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이 요셉이 돈을 이 형들의 자루에 다시 집어넣은 것은 형들을 어떻게 해코지할 그럴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준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준 것입니다. 형제끼리 돈 받고 곡식을 팔 수 없으니까 그냥 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형제가 곡식이 떨어졌다고, 쌀이 떨어졌다고 쌀을 얻으러 왔으면 돈 받고 주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줄 거예요. 제가 소싯적에 좀 쌀을 좀 이렇게 얻으러 다녀봤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집이 요즘은 없는데 그때 정부미라는 게 정부미가 이렇게 정부 곳간에서 수년 동안 이렇게 푹 이게 쌓아뒀다가 이제 나중에 아주 싼값으로 이게 푸는 그런 쌀이 있었거든요. 그런 정부미를 이제 봉지 쌀로 사다 먹었습니다. 이게 딱 떨어질 시점에 마침 그 동네 쌀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비닐봉지 하나 들고 친척집으로 쌀을 얻으러 갑니다. 그 친척집이 목사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정에는 그때 이렇게 성미라는 것을 모아가지고 줬거든요. 그래서 그 친척이 성미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분 성미를 먹고 컸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면 단순히 이제 먹을 것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중에 돈이 없으면 물론 곡식은 있더라도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순전히 호의로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그냥 그 돈을 그대로 다시금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대놓고 그들에게 주면 아직은 자기가 그들에게 요셉입니다. 여기서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돈을 주면 그들이 괜히 오해할 수 있고 또 돈을 뭐 받네 안 받네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자루에 넣어서 보냈던 것입니다. 만약에 형들이 이런 모든 전후 사정을 알았으면 돈을 발견했을 때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형들은 이런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그 상황에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상 가운데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 성도와 이러한 깨달음이 없는 성도의 삶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좋은 상황이든 좋지 않은 상황이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그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모르니까 좀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건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이 아니라 그 사건 배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분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지금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내 삶의 모습들을, 내 상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거나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나의 기쁨의 조건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의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자녀처럼 내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삶을 다시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요셉이 돈을 넣은 것도 그리고 곡식을 푸짐히 보낸 것도 다 요셉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야곱의 가족들이 속히 애굽 땅으로 내려오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들은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빨리 이 곡식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가나안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이제 집에 도착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그동안 애굽에서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절 말씀 보니까 이 요셉이 이 형들에게 아주 강조했었던 한 가지 중요한 말을 아버지에게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자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너희 말자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래야지 시몬의 안정을 내가 책임지겠다. 자, 시몬이 잡혀있고 곡식을 무한정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가져온 곡식은 언젠가는 다 먹으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금 애굽 땅에 곡식을 구하러 가야 됩니다. 이 요셉의 조건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었습니다. 왜 요셉이 이러한 조건을 제시했을까? 동생을 만나고 싶어서? 아니면 다시금 형제들과 재회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관원들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바로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지금 충성스럽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결국 야곱의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래서 수백만의 민족을 이루게 되고 다시금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들이 지금 귀하게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보니까 지금 또 이제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진술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한 사람의 돈만 이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 앞에서 자루를 다 열었더니 모든 사람의 자루 속에 돈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3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25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창세기 42장 25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지금 요셉이 자기 부하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봤더니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그리고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곡식을 자루에 가득히 채워줬습니다. 깎아서 주지 않고 고봉으로 줬다라는 고봉. 고봉이란 말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살 때 이렇게 다 깎아서 주는 게 아니라 가득 그냥 이렇게 넘치도록 이렇게 주었습니다. 많이 줬어요. 왜? 형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길 양식까지 주었습니다. 플러스 알파 곡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받은 만큼만 주면 되는데 이들이 길을 가면서 뭐가 될 양식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가축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까지 다 챙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형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돈을 다시금 자루에 넣는 그 행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 가운데 돈을 넣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 돈을 넣는 행위가 악한 의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6절 이후로 야곱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야곱의 반응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알게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젊었을 때 베델의 하나님을 체험했었고 분이엘의 하나님을 체험했었습니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었을 때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인도하고 있음을 몸소 체험하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도전할 줄 알았고 극복할 줄 알았고 결국 승리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들들의 그 진술을 들으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본문의 야곱은 그냥 늙고 힘없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지금 이제 아들들의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이제 야곱은 위기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소중한 사람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라헬이 사라지고 요셉이 사라지고 지금 애굽에 지금 곡식구하러 보냈더니 아들 한 명 그쪽에 감옥에 잡혀 있고 지금 또 와서 베냐민을 데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계속해서 누군가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아직 잃지 않았거든요. 근데 잃게 하도다. 이미 그 마음속에는 베냐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도 근심 가운데 빠져 있다 보니까 미래를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원래 해석은 모든 일들이 내 위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상황, 모든 문제들이 지금 나에게 몰려있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자기를 해롭게 하는 상황으로 다가오고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이제 루벤이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베냐민을 말합니다.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금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올 것입니다. 만일 그를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사실 베냐민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벤은 지금 굉장히 강한 책임의식과 그리고 우애를 지금 아버지 앞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루벤이 요셉이 맨 처음 형들에게 해코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려고 했을 때 이 루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냥 팔아버리고 말았죠. 그러고 나서 지금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의 두 아들을 담보 잡히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 족장시대, 이때는 아버지가 그 자기 자녀들의 생사유탈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창세기 19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에 보면 부모가 자녀들의 그 생사유탈권을 행사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 창세기 19장 8절 말씀 보니까 지금 아버지가 자기 두 딸을 지금 그 마을에 그 악한 사람들에게, 악당들에게 지금 내어주면서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1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야곱의 삼촌 라반이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야반 도주했을 때 쫓아와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나는 충분히 너를 해할 수 있다라는 자기의 능력과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며느리가 행음했다는 말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 관원장을 찾아가거나 뭐 재판을 막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왜? 이 시대에는 자식의 생사유탈권을 부모가 행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의 두 아들의 생사유탈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네 아들들을 죽이시옵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루벤의 이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라면 도저히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가 살면서 자기 자식들의 목숨을 담보 잡혀서 일을 하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이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일을 보면 진짜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장담하고 갔지만 진짜 베냐민이 다시금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못할 그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이라는 모함을 그들이 예측 못했습니다. 그냥 가자마자 정탐꾼이라고 모함을 받았습니다. 죄증도 없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잘못함 없는데 형제 한 명이 그곳에 볼모로 잡혀 있어야 했습니다. 왔더니 또 돈이 자루에 있어요. 어느 거나 그들의 예측한 일이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애굽에 갔을 때 계속해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베냐민이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지금 루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아들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하면 내 아들들을 죽이소서. 그래서 지금 루벤이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자기 아들들의 목숨을 걸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그냥 농담으로 그냥 설마 아버지가 우리 아들들 죽이냐. 맞습니다. 야곱이 자기 손자들을 죽이겠어요?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루벤이 진실되게 말한 것입니다. 내 아들을 죽이소서. 도저히 아버지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런데 진실되게 루벤은 자기 아들들의 그 목숨을 담보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무슨 일이든 목숨 걸고 일하면 무서운 법입니다. 목숨 걸고 일하면 반드시 뭔가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성경 보면 목숨을 걸고 일했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숨 걸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기독교의 부흥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수많은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왔을 때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순교에 피를 흘렸습니다.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자녀의 목숨이에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자녀의 목숨인데 그 자녀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반드시 이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런 굳은 각오를 우리는 르우벤의 각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38절 말씀 보니까 쭉 말이 나오다가 그만 남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죽고 베냐민만 남았다. 베냐민만 남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열 아들이 있습니다. 베냐민 말고 열 아들이 있는데 요셉이 죽고 나에게는 아직도 열한 아들이 남았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만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처럼 베냐민에 대해서 예지중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때껏 야곱과 같이 살고 있었으면 베냐민은 야곱에게처럼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다른 형제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난 이 베냐민에게 야곱이 온통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냐민이 좋아서 베냐민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냐민을 통해서 요셉을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서 없어져 버린 요셉, 우리는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이것을 알고 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이미 광야에서 맹수들에게 찢겨서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 죽었던 요셉,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살아 존재하는 그 요셉 때문에 베냐민에게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들은 형들대로 지금 상황을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논의되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형들은 형들대로 문제를 가지고 있고 형들의 진술을 들은 야곱은 야곱대로 또 새로운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그 나중에 결국 형들은 형들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그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없었어요. 그냥 주어진 상황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요셉이 제시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들에게 제시했던 대로 다시금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다 밝히고 서로 기뻐하고 얼싸안고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다시금 아버지를 모셔오고 하면서 이들이 문제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문제인가? 아니에요. 지나보면 문제가 아닌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사명 묵묵히 그 감당하고 살았더니 어느덧 문제가 다 해결되고 봤더니 문제가 아니더라. 아니 문제가 도려도 간일거리더라. 감사의 제목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그 일상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사명, 그것에 집중해서 살아가면 굳이 문제를 풀려고 아둥바둥 안 해도 문제는 다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결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걱정과 근심이 문제 해결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문제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임직자 선거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그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셉의 형들과 그리고 야곱이 많은 삶의 문제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들이 문제를 묵상했을 때는 문제가 커 보였지만 하나님 문제를 벗어나서 그들에게